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2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임동본당 보좌 류기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부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복음이었지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일, 영원한 것, 하느님의 좋으심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때, 하느님 나라. 어제 화요일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다. 이 생명은 현재의 생명 너머에 있는 것으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느님과 영원한 친교, 일체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은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빛과 어둠, 진리와 악. 사람의 아들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극도의 모욕을 모두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신 주님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지상생활에 남기셨던 예수님 당신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 기준, 새 문명,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바란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빛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투명하고 자유롭게 가벼워져야만 가능해지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고통과 우리 각자의 삶의 무게는 어찌나 무겁고 괴롭고 잔인하기만 한지요. 진리는 빛과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원의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때 그 진리와 자유, 부활과 구원의 빛은 두려움과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임동 주교자 본당 제대 앞에 장식되어 활짝 피어있는 백합을 보며 아, 이 땅에 피어있는 모든 꽃들은 주님의 부활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구원과 위로와 희망의 향기를 새롭게 다시 태어난 마음가짐과 삶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를 보호하고 되살리는 것,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널리 평화를 선포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행복과 성령의 은총과 하늘의 일들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고뇌와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더욱 드높이 퍼져가기를, 버림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촛불은 원래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촛불이 전례에 도입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게 되었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며 앞장서 인도한 불기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이 파스카의 가장 근원적 사건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불 역시 부활초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부활초가 부활성야 전례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갈리아 지방의 전례에서였습니다. 쇠불에서 부활초를 켜는 예식은 8세기에 시작되었고, 쇠불을 축성하는 예식은 12세기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괴테가 평생 뿌리 내린 고전 문학의 보고. 2004년 9월 2일 독일 튜링겐주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한 채가 화염에 불타올랐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은 독일 고전주의의 본산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바이마르 시민들 역시 그랬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순식간에 인간 띠를 만들었고, 한 권 한 권의 책이 손에서 손을 거쳐 옮겨졌다. 그날 밤 불 속에서 6천 권에 달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건져냈다. 그 중에는 1534년에 인쇄된 마틴 루터 번역 성경도 있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수집한 악보집은 끝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이 유서 깊은 도서관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39년 브라인 슈바이크 볼펜 비텔 공 카를 1세의 공주로 태어난 아말리아는 16이 되던 해 바이마르 대공과 결혼해 왕비가 된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대공이 사망하는 불운이 닥쳐온다. 그러나 아말리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공국의 재정을 강화한 후 독일의 변방이었던 바이마르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1761년 그녀는 개인 저택인 초록성을 로코코 양식으로 개조해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장서와 서적, 희귀본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때 바이마르에 온 한 젊은 문학가가 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요한 볼프강 본 괴테다. 그 무렵 괴테는 별 중의 별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를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놨다. 유럽 전역에 문학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괴테가 바이마르에 온 것이다. 그를 초청한 이가 바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의 아들 카를 아우구스트였다. 어린 대공과 문학 청년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괴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26 나이에 바이마르에 발을 디딘 괴테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괴테는 56년의 긴 세월을 행정가로, 문학가로, 그리고 재상으로 바이마르와 함께했다. 무엇보다 괴테는 바이마르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그의 명성에 힘입어 수많은 지식인이 바이마르로 몰려들었고 독일 고전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 그 중심에는 괴테가 35년간 관장으로 재직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 있었다.
합창단의 여성들이 연주하는 음반인데요. 성 앤드류 스트링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텔레만 작곡의 알렐루야입니다. 합창단의 여성들이 성 앤드류 스트링 양성부르과 함께 연주하였습니다. 텔레만 작곡의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가에타노 도니세티의 미사곡으로 1797년에서 1848년까지 생존한 19세기의 작곡가죠. 그가 쓴 미사곡, 그 이름은 미사 디 글로리아 에 크레도, 네, 영광과 신앙 고백의 미사곡이라는 이 미사곡에 있는 곡. 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글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 소개해드립니다. 베를린 성 헤드익스 주교자 성당 합창단과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솔리스트들이 함께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마이랑이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180명 이상의 추기경들이 4월 28일 시노드 홀에서 열린 제5차 추기경 전체 회의에 참석했고 이번 회의에서 콘클라베를 5월 7일에 시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는 이같이 전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추기경들 가운데 100여 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회의에서 교회에 대해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현재 대두되는 도전들에 대해 그리고 새 교황의 자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몇 가지 주제들 가운데는 복음화 및 타 종교와의 관계, 학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 25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약 20건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서약하지 않은 추기경들은 교황령 주님의 양떼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약을 했습니다. 시스나 경당은 콘클라베 준비 작업을 위해 4월 28일부터 대중에게 폐쇄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티칸 정원과 비아 트리움 팔리스 묘지 방문도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의 운영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관세를 지각 변동급 세계 경제 사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이번 삭감이 뉴질랜드의 이자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윌리스를 무자비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이번 결정이 뉴질랜드인들을 해외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스 장관은 화요일 예산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과거 긴축 예산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성장과 투자의 균형을 맞췄다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2029년까지 흑자 재정을 회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뉴질랜드는 차입을 줄여야 하며 새 지출은 24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지속불가능한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월 예산안에는 보건, 경찰, 국방 등 우선순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스는 내각 전체가 신중하게 예산을 조율한 경과 정부가 차입을 멈추고 주요 분야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예산안에서도 기업 성장과 사회 복지 투자, 연금 지급 등 필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재무장관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25% 수준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의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너는 체크포인트에서 이런 발표가 다소 뜻밖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어너는 중요한 것은 지출 삭감만이 아닌 윌리스가 주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확신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확보한 절감액은 지난해의 6에서 7% 일괄 삭감 방식보다는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정부의 손발을 묶은지를 묻자 키어너는 그런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 같은 뉴질랜드의 다른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어너는 수출 성장 둔화와 회복 지연, 기업과 가계의 신중한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며 고용과 소득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인프라 등 자본 투자에는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부 건설회사 배관공, 하수 배관공이 자신들의 작업 일부를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으며 건축검사 대기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 목표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이 도입될 예정인 이 자율인증제도는 승인된 건설사, 배관공, 하수 배관공이 단순한 주거용 주택에 한해 자신의 작업을 직접 검사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건축 허가기관 빌딩 컨센스 오소리티즈에 대한 검사 시간 목표는 연말쯤 시행됩니다. 건축 및 건설부 장관 크리스 핑크는 단순하고 단층짜리 주택조차도 완공되기까지 약 12회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수요가 많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천 채의 주택이 인허가 또는 검사로 인한 지연 없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허가기관들은 더 복잡하고 고위험인 건축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뱅크 장관은 이 제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입증된 전문가에게만 개방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건축허가기관들이 전체 검사 중 80%를 3일 영업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 부족과 높은 식료품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비용 증가나 상품 다양성 감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조사에 따르면 슈퍼마켓 업계는 높은 수익률과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구 밀도가 낮고 유통 비용이 높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의 부지 선점이나 엄격한 인허가 절차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판단을 돕기 위해 3단계 점검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시장 구조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이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그 해결이 가져올 비용과 이익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슈퍼마켓 해체와 같은 개입이 명확히 실익이 있을 때에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클랜드공항 두 번째 활주로가 2030년대 후반에나 완성될 예정이며 10년 안에 새로운 공항 터미널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공항의 초안 총괄 계획에 따르면 두 번째 활주로 건설 일정은 기존 2028년에서 10년 연기됐습니다. 이는 공항의 총괄 계획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며 2047년까지의 성장 의도를 계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클랜드 공항의 최고 전략 기획 책임자인 메리 리즈 턱은 결국 두 번째 활주로가 필요할 것이지만 운영 및 비행장 효율성 때문에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비행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항 측은 2024년 승객 1,800만 명에서 2047년 3,800만 명으로 수용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화물은 40% 이상 증가해 22만 3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포세이던 정찰기 한 대를 파견했습니다. 다국적군 소속 항공기와 함선이 2018년부터 일본 해군기지에서 불량 국가를 감시해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뉴질랜드 항공기와 승무원이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간 환적 증거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옹호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작년 12월 모든 주요 임무를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정부는 향후 4년간 국방에 9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니콜라 블리스 재무부 장관은 화요일에 국방이 다음 달 예산에서 새로운 지출이 포함될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으며 간혹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가끔 비가 오다가 깨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한빛 엄마, 프리가 죽었어.
남편의 외침에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크미 시멘트 바닥에 프리가 누워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프리야. 밤새 몸부림쳤을 텐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잤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 7년 전 일이 떠올랐다. 어제까지 프리는 건강했고 내가 준 밥도 잘 먹었다. 평소와 다른 조짐이 전혀 없었다. 한빛도 그랬다. 27살 한빛은 건강했고 드라마 신입 PD로서 최선을 다하던 멋진 청년이었다. 아들은 드라마 종영을 끝낸 다음 날 자살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폭언, 비정규직 해고 등 부당한 업무 강요에 분노하고 절망했다. 관리자로서 외롭게 고민하다가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고 고발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고양이 프리는 아들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고 아들과 이어진 끈이었다. 나는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프리를 안았고 프리의 깊은 눈빛에서 아들을 보기도 했다. 결국 다들 이렇게 내 곁을 떠나는구나.
내 몸을 감싸고 바람에
그날 밤 12시쯤 됐을까? 남편의 외침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한빛 엄마, 프리가 살아왔어.
프리가 쏜살같이 2층으로 올라왔다. 나는 울면서 프리를 껴안았다. 데크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11마리 중 4마리가 프리와 같은 치즈문이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죽었던 거였다. 프리를 씻겨주며 한빛도 이렇게 살아 돌아오려나? 했더니 한빛 아빠가 당황해했다. 내 말은 진심이었다. 엄마 하고 현관문을 들어설 것 같았다.
사빈아, 안 될 것 같아. 하늘의 문에는 본당 신자만 들어갈 수 있대. 저녁에 신부님과 얘기해 본다니까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자매님은 위로했지만 나는 별로 간절함이 없었다. 아들이 세상에 없는데 장지가 어디든 뭔 상관인가? 기도라니. 기도하면 아들이 살아온대? 다 부질없었다. 밤늦게 아들의 복사 시절 얘기를 들으신 주임 신부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연락이 왔고 아들은 첫 영성체를 받았고 복사를 섰던 의정부 교구 신곡 이동 성당 봉안당인 하늘의 문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4학년 때 첫 영성체를 하고 6학년까지 복사를 했다. 솔직히 내 욕심이 더 컸던 것 같다. 아들이 복사가 된 게 마치 내 능력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아들이 복사 서는 날이면 미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을 다들 알아주기를 기대했다. 나의 허욕을 아들도 눈치챘는지 중2가 되면서 성당 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가 왜 그럴까? 언젠가는 꼭 물어보리라 했다. 물어보고 싶을 때 언제든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끄러운 기억은 더 있다. 겨울에 아들이 새벽미사에 복사서러 갈 때 함께 간 적이 별로 없다.
엄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새벽미사 있잖아요.
아, 한빛아, 엄마는 못 가겠어. 혼자 다녀올래? 아침잠이 많은 내가 아픈 척하면 아들은 혼자 집을 나섰다. 베란다로 나가 새벽 어둠 속으로 뛰어가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러고도 엄마냐 자책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칭찬도 못했다. 아들은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줄 알았다. 공군 훈련소 수료식 하기 며칠 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 저 오늘 미사 드렸어요. 고해성사도 했고요.
주일 종교 시간에 성당에 갔는데 성가를 듣는 순간 감정이 복받치며 눈물이 쏟아지고 문득 고해성사가 보고 싶더란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절 위해 늘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요.
가서 엄마한테 미사 드렸다고 전화해라.
군대에서 성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땐 얼마나 기뻤던가. 어린 시절 신앙이 아들을 지켜주는구나. 예수님은 다 뜻이 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과정을 마친 후 3박 4일 창세기 연수에 가야 하는데 본인 휴가를 써야 한다는 거다. 군인에게 휴가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차마 가란 말 못했는데 아들은 연수에 참석했다. 아들 장례를 치른 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썼던 편지. 창세기 연수 중에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나 보다. 낯익은 아들 글씨체를 보자마자 넋이 나가도록 울었다.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했던 아들을 붙잡아 줄 수 없었을까?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셨을 때 누군가 세월호 노란 리본을 떼라고 조언하자 교황님께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다. 아들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세월호와 빈곤사회연대 등 고통받는 곳에 후원했음을 아들이 떠난 후에 알았다. 통장에 찍힌 한 줄 한 줄이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너랑 세례명이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그렇게 말했다면 아들은 지금 내 곁에 있을까?
또 감사해.
7주기를 맞아 아들이 잠들어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셨다.
우리 신고기동 성당이 생기고 나서 성당을 제일 많이 찾은 분은 아마 여기 계신 프란치스코 엄마일 거예요.
지난 7년의 시간이 떠오른다. 천국행 보험 들듯이 주일 미사만 나가던 내가 매일 성체조배를 했다. 왜 아들을 구해주지 않았냐고, 아들을 데려간 이유를 대라고 성전에서 목이 쉬도록 예수님께 따졌던 날들. 지쳐서 소리가 안 나오면 위령 기도를 했고 기운이 빠져 엎드려 있기도 했다. 하늘의 문은 내 근무처와 10분 거리다. 매일 퇴근 후 아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울고 기도하고 다음 날 또 울고 기도했다. 자녀를 상실한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들이 떠난 후 시간이 멈췄다. 엄마는 너를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켜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약속했지만 일상을 살기가 힘들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은 27살에 멈춰버렸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랬었는데, 그랬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구경하러 간 적이 있다. 정말 넓었다. 온통 초록색인 것도 부러웠다. 등록금은 사립대 반밖에 안 내는데 자연 환경도 그렇고 혜택이 너무 많다. 이런 환경을 열악한 대학들과 나눠야 하지 않을까?
받은 게 많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함부로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돼요.
내 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진 게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채울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다. 불쑥불쑥 아들이 그립다. 설거지 하다가도, 파란 하늘을 보다가도, 갑자기 몰려오는 파도처럼 슬픔이 덮치면 몸과 마음이 다 허둥댄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땅에 발을 디디고 싶은데 붕 떠있는 것 같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부모로서 아들의 자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런 것처럼 자살도 말할 수 있는 죽음일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때 자살도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며 손을 잡아준 곳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이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자살 유가족을 위해 미사와 피정, 도보 성지순례를 마련한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자조 모임도 한다. 자살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며 안간 힘을 썼지만 남은 건 외로움이었다. 삶의 한가운데 뚫린 커다란 구멍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 무력했다. 주보에서 자살 유가족을 위한 미사라는 글자를 보고 몇 번을 망설이다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 예방센터를 찾았다. 유가족 자조 모임에 함께했고 올해는 글쓰기 자조 모임 봉사도 시작했다. 홀로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곁이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다. 서로 부축하며 예수님께 의지할 때 치유와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더라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며 세상은 충분히 가치 있음을 아는 것. 그게 애도다. 상실의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슬픔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치유다.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아들을 기억하고 싶다. 한빛 동생이 쓴 글에 이런 문장이 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죽음의 흔적보다는 희망의 언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부분에 머물러 한참을 울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살고자 했던 그 선택을 희망의 언어로 기억하고 싶다. 희망의 언어로 기억하면 고인과 이어지는 거니까. 자살을 미화하자는 게 아니다. 자살 유가족은 충격과 슬픔이 너무 커 미화할 힘이 없다. 어떻게든 나와 같은 유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자살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애도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유명 배우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힘들었다.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추모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말을 쉽게 내뱉는다.
아니, 아이고,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워야지. 오죽나약했으면.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고 타살일 수도 있다. 우울증도 암과 같은 질병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고민할 사회 문제라고 인식할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아까운 죽음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단 한 명이 되어주자. 자살을 결심하고 문턱까지 갔다가 멈춘 경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아들이 고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바닥은 원래 그래 하지 않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했다면 아들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엄마로서 나 역시 아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다른 자살 유가족은 나와 같은 자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한다. 남편과 나는 항상 식사 전후 기도를 한다.
한빛 프란치스코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한빛을 부활시켜 우리가 함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서 이 기도를 매일 붙잡고 있다. 감사의 시간이다. 하늘의 문에서 아들을 만나고 성전을 가려면 자비의 초상화 앞을 지나간다. 숱하게 지나가면서도 예수님의 자비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나 억울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기도는 이것이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예수님은 이미 많은 희망을 주셨다는 걸 아들 프란치스코가 알려주었다. 고맙다. 사랑해. 나의 아들 한빛 프란치스코.
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교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 운영 예산 1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경제통 마크 카나다 총리가 재직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180명 이상의 추기경들이 4월 28일 신호드홀에서 열린 제5차 추기경 전체 회의에 참석했고 이번 회의에서 콩콜라베를 5월 7일에 시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는 이같이 전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추기경들 가운데 100여 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회의에서 교회에 대해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현재 대두되는 도전들에 대해 그리고 새 교황의 자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몇 가지 주제들 가운데는 복음화 및 타 종교와의 관계, 학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 25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약 20건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서약하지 않은 추기경들은 교황령 주님의 양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약을 했습니다. 시스테나 경당은 콘클라베 준비 작업을 위해 4월 28일부터 대중에게 폐쇄됐으며 그뿐 아니라 바티칸 정원과 비아 트리움 팔리스 묘지 방문도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의 운영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관세를 지각 변동급 세계 경제 사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이번 삭감이 뉴질랜드의 이자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윌리스를 무자비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이번 결정이 뉴질랜드인들을 해외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스 장관은 화요일 예산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과거 긴축 예산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성장과 투자의 균형을 맞췄다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2029년까지 흑자 재정을 회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뉴질랜드는 차입을 줄여야 하며 새 지출은 24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지속불가능한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월 예산안에는 보건, 경찰, 국방 등 우선순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스는 내각 전체가 신중하게 예산을 조율한 결과 정부가 차입을 멈추고 주요 분야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예산안에서도 기업 성장과 사회 복지 투자, 연금 지급 등 생필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25% 수준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의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너는 체크포인트에서 이번 발표가 다소 뜻밖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어너는 중요한 것은 지출 삭감만이 아닌 윌리스가 주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확신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확보한 절감액은 지난해의 6에서 7% 일괄 삭감 방식보다는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정부의 손발을 묶었는지를 묻자 키어너는 그런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 같은 뉴질랜드의 다른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어너는 수출 성장 둔화와 회복 지연, 기업과 가계의 신중한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며 고용과 소득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인프라 등 자본 투자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포세이던 정찰기 한 대를 파견했습니다. 다국적군 소속 항공기와 함선이 2018년부터 일본 해군기지에서 불량국가를 감시해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뉴질랜드 항공기와 승무원이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선박 간 환적 증거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옹호하고 비핵화를 촉천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작년 12월 모든 주요 임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정부는 향후 4년간 국방에 9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화요일에 국방의 다음 달 예산에서 새로운 지출이 포함될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 부족과 높은 식료품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비용 증가나 상품 다양성 감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 조사에 따르면 슈퍼마켓 업계는 높은 수익률과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구 밀도가 낮고 유통비용이 높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의 부지 선점이나 엄격한 인허가 절차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판단을 돕기 위해 3단계 점검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시장 구조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이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그 해결이 가져올 비용과 이익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슈퍼마켓 해체와 같은 개입이 명확히 실익이 있을 때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경쟁사인 제스타보다 국내에서 항공권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동일한 구간의 항공권 가격이 제스타보다 수백 달러 더 비싸며 특히 성수기나 휴일 기간에는 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 뉴질랜드는 자사요금은 실제 비행 비용을 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 공항 이용료, 그리고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항공편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스타는 저가 항공사로서 최소한의 운영 비용과 운임으로 계속해서 고객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3년 반 동안 항공사의 운영 비용이 약 30% 상승했고 국내 항공료는 24% 인상됐으며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영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코비드-19, 뉴질랜드 달러 약세, 지정학적인 요인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공항 두 번째 활주로가 2030년대 후반에나 완공될 예정이며 10년 안에 새로운 공항 터미널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공항의 초기 초안 총괄 계획에 따르면 두 번째 활주로 건설 일정은 기존 2028년에서 10년 연기됐습니다. 이는 공항의 총괄 계획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며 2047년까지의 성장 의도를 계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클랜드 공항의 최고 전략 기획 책임자인 메리 리즈턱은 결국 두 번째 활주로가 필요할 것이지만 운영 및 비행장 효율성 때문에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비행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항 측은 2024년 승객 1,800만 명에서 2047년에는 3,800만 명으로 수용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화물은 40% 이상 증가해 22만 3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유아교육교사들이 학교 교사로 전직할 때 적정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듀케이션 페이롤이 경력 증명을 위해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서류를 요구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많게는 4만 달러까지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학교 교직을 포기하거나 다시 유아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에듀케이셔널 페이롤이 과거 고용주로 받은 공식 경력 증명서와 같은 구하기 힘든 서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폐업했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기록이나 급여 명세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셔널 페이롤은 급여 심사 평균 처리 기간이 현재 7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수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례를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대체 교사로 일할 경우 소속 학교를 통해서만 소송할 수 있다고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크라이처치 경찰이 최근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의한 오토바이 절도 급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 수는 전해보다 40%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오토바이의 도난 및 은닉이 비교적 쉬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절도 지역은 켄터베리 대학교와 크라이스트처치 병원 인근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TNT와 비버와 같은 인기 있는 모델들이 자주 표적이 되고 있으며 경찰은 도난 차량이 단순한 즐기기 용도뿐 아니라 향후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자물쇠와 체인을 이용한 방범 조치와 중고 제품 구매 시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난 차량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램레이드는 예방조치로 감소했지만 켄터비리 지역의 전체 차량 절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월 평균 약 300대가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차량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가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경제통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8일 현지 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재집권을 일궈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스틴 트리도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낙점된 지 50일 만으로 집권당 열세의 판세를 띄웠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공세를 막아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총선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배신에 따른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한편 캐나다가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트럼프 민심 확산에 기대 재집권에 성공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적 위협과 경제통 총리로서의 대응 능력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카니 총리가 캐나다 정계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명되기 시작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캐나다를 거세게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 속에 트리도 전 총리가 1월 6일 사임 의사를 발표한 이후 카니 총리가 관세 위협에 대항할 적임자로 부상했고 3월 9일 자유당 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닷새 뒤 캐나다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을 덮친 정전 사태가 하루 만인 29일 현지 시간 해소됐으며 각 당국은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스페인 전력망 관리 업체인 레드 일렉트리카 REE의 시스템 운영 담당자 에드와드로 브리에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이버 보안 사고는 배제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이 전했습니다. 레드 일렉트리카는 스페인 남서부에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건의 전력 생산 중단 사고를 확인했고 이로 인해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서 프랑스와 전력 연결망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역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타우 아바 아마루 포르투갈 정부 대변인은 CNN 포르투갈과 인터뷰에서 포르투갈에서는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이나 적대적 공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없다며 스페인에서 발생한 전력 전송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은 파리스의 6세 국왕까지 참석한 국가안보회의를 연 후 정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다행히 스페인은 이번 위기에 최악의 순간을 극복하고 있으며 전력 복구를 향해 전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필요한 개혁과 조치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201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 캠프의 이메일 해킹을 비롯해 프랑스에 대한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사이버 방첩국 ANSSI는 29일 현지 시간 이 사례를 포함해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 GRU가 자행한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공개했다고 일간 르몽드 르피 가로가 전했습니다. ANSSI 보고서에 따르면 총절창국 GRU는 러시아 해킹그룹 APT28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 작전을 전개해왔습니다. APT28은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이 이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 이미 제재를 가한 러시아의 대표적 사이버 공격 조직입니다. 주요 공격 대상 국가들의 여론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ANSSI는 2011년 대선 기간 APT28이 대규모 해킹 작전에 참여했다며 당시 수천 개의 문서가 도난당하고 유포됐으며 유권자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크롱 캠프 해킹 사건을 들었습니다. 2017년 5월 대선 결선 투표 직전 마크롱 후보 캠프의 내부 문서 수천 건이 해킹에 유출됐습니다. 이는 마크롱 후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프랑스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결선 투표 직전 터진 이 같은 악재도 결선에서 대승을 거둬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9일 현지 시간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 회담하고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리기 일간 사하우로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멜로니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두 핵심 동맹국인 터키와 이탈리아의 관계는 날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탈리아와 방산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가 정영진 신세계 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29일 오후 한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탄 전세기는 애초 착륙 시간은 오후 4시 45분이었으나 출발이 다소 지연되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게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긴 소매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편안한 복장의 트럼프 주니어는 도착 직후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국내 취재진이 현장에 대기했으나 이렇다 할 접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 회장 부부와 만찬을 위해 곧바로 정 회장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컨퍼런스 빌드 코리아 2024 행사 참석자 지난해 8월 1일에 8개월 만입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호는 첫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0원 9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9원 4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2원 4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으며 간혹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가끔 비가 오다가 개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파트너스 이정교 회계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안내입니다. 청소년 북클럽에 오셔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책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 학기 중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6월 13일 금요일, 마운트 로스키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3 킹스에서 있습니다. 라임 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 안내입니다. 라임 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은 음악, 노래, 율동, 스토리를 포함한 재미있는 무료 놀이 시간입니다. 도서관 직원이 진행하며 가끔 초대 작가가 진행합니다.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에게 이상적입니다. 그랜 이든 라이브러리 12-32 그랜데일 로드 그랜 이든에서 5월 1일, 5월 15일,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있습니다. 코리안 잉글리시 양국어 라임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 안내입니다.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동요와 스토리타임에서 음악, 이야기, 동요를 함께 즐겨볼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그린필드 라이브러리 90 벤틀리 에버뉴 그린필드에서 있습니다. 공예 그룹 크라프트 서클 안내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동료들과 소통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료 차나 커피를 마시며 활기찬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월요일인 5월 12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베이 라이브러리 8 뷰티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국책 도서 모임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들과 최근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추천 도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24 히네모아 스트리트 버켄헤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